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김영철 부장과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계획과 체제 보장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AP통신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계획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지 여부도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오늘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잠재적인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며 북한 국민들은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고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 이후 오후 2시 15분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은 어제 뉴욕의 유엔 주재 미 대표부 차석대사관저에서 9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평양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서 보게 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고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일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오늘 끝나는 관세 유예 기간을 앞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참여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현실적으로 유럽은 미국의 관세 부과나 수입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유럽산 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연설에서 일방적인 대응이나 통상전쟁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세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본부에서 열린 사령관 2취임식에서 사령부 명칭 변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들과 협력국들의 관계는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와 태평양 간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군 자산 추가 배치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 변경은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해상에서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명칭 변경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떠나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국영 해외 방송인 RT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협상이든 무력으로든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라크에 들어왔지만 지금 이라크 상황을 보라면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시리아에서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리아 정부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덴마크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 부르카와 니캅을 금지하는 법안에 통과시켰습니다. 부르카는 이슬람권 여성들의 전통 복장 가운데서도 아주 보수적인 복식으로 여성의 머리에서 발목까지 다 가리는 통옷 형태고요. 니캅은 눈만 내놓고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여성 복식을 말하죠. 법안은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을 착용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은 덴마크 사회 가치에 대립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는 건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안을 제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부르카나 니캅 금지를 두고 무슬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조차다, 아니다, 종교 자유의 침해다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와 벨기에 등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를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1도로 안개가 잔뜩 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2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31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9도, 함흥은 15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베티 미들러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아프고 힘든 거지만 밤이 되면 나의 사랑이 장미꽃처럼 피어날 거라고 노래하는 The Rose 들어보시죠.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sou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아시아 전략에 따른 건데요.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의미가 큽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고요.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력 차이가 외교 경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꾼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 사령관 2차 임식 축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전 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썼던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이 정부 기조에 맞추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이 명칭이 새로 들어간 거네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같은 영내 국가들과 정상 간 그리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이 인도 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했는데요. 이 같은 구상은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태평양 사령관 2차 임식에서도 이 중국의 위협이 이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예. 자, 중국의 위협이 태평양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날 물러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임사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remains our biggest long-term challenge. Without focused involvement and engagement by the United States,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우방들과 함께 집중해서 관여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쥐는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해리스 전 사령관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측과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해야 되겠지만 맞서야 할 때는 또 마땅히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 변경 계획은 올해 초부터 알려졌는데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중국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지난주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면서 미군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물러난 이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임사에서도 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our most imminent threat. And a nuclear capable North Korea with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현저한 위협이다. 특히 핵 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에 닿을 미사일을 가진 북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예. 자, 해리스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는 미 태평양 사령부 어떤 조직입니까?
예, 미국은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합지휘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중동 일대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가 있고요. 또 러시아의 군사위협 등에 대응하는 유럽사령부, 그리고 아프리카사령부, 북미사령부, 남미사령부가 있는데요. 태평양사령부는 그중에서도 지역적으로 또 배속 병력 규모로도 가장 큰 조직입니다.
네, 어느 정도나 큽니까?
예, 인도 동쪽 해안부터 하와이까지 이르는 지구 표면의 50%가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이 안에 36개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1 미군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 조직인데요. 장병과 군무원 등 약 37만 5천여 명이 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전 사령관에 이어서 필립 데이비슨 미 해군 제독이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지구촌 언어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요.
네, 내일 6월 1일자로 이 유럽연합 EU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의 25% 또 알루미늄의 10%씩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EU 측은 즉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무역 대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중입니다.
네, 자 EU산 제품들의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뭔가요?
EU산 제품에만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이 국가안보상 이유에 따라서 지난 3월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을 발효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연계한 한국은 면제시켜줬고요. 또 호주와 EU 같은 이 안보통상협상이 진행 중인 곳들은 일시적으로 유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시한이 오늘이었고요. EU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라서 내일부터 이 관세를 부과를 발효시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이 EU와 진행한 협상 어떤 내용이었죠?
미국 정부는 EU 측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는데요. EU는 미국이 먼저 이 관세 면제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서 결국 대화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측은 미국이 단행하는 철강 관세가 현실화되면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오렌지 등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앞서 예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줄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미국 내 철강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또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로서 이 국가 기간 산업인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 톤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이고요. 알루미늄은 수입 비중이 훨씬 커서 연간 550만 톤의 90% %를 외국산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철강과 알루미늄의 이 고유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겁니다. 이 안보에 영향이 있는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통상 마찰 소지가 많아서 미국 역대 정부는 한동안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런 통상 갈등이 진행 중이죠.
예, 당초 미국 정부가 유보하겠다던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화요일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양국 간의 고위급 통상 합의 위반 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미중 양국은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네, 제3차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오늘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 실무진 50여 명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 협상 단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오는 토요일 방중하기 전까지 이 실무진끼리 의제와 논의 방향의 대강을 중국 측 실무자들과 짜놓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타이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전망이라고요?
네. 현재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8개 나라인데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이들 나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도 타이완과 단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난주 타이완과 24년 동안의 관계를 단절하고 며칠 뒤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래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예, 타이완은 그런데 그동안 이 부르키나파소를 많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부르키나파소에 주로 농업과 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부르키나파소에 500억 달러 제공을 제안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종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단을 보내서 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이 아무리 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중국과 견주기에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현재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우방국들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평가한 뒤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돈과 연계된 것은 외교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현재 타이완의 외국 나라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장학금 지원과 농업, 의료, 과학, 기술 분야 지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또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예가 중국 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다는 구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타이완이 외교관계에서 자금력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게 점점 더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또 가난한 우방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인들에게 해외 관광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건수는 무려 1,300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앤드루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이 쓴 메모가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고위관리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한 은행 규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애초 추정치보다 적게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국장이 쓴 메모가 알려져서 화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지난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해고된 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법무부 부장관에게서 들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전 국장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메모를 써서 코미 전 국장 해임을 요청할 때 그 이후로 러시아 수사를 언급해 줄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어떻게 관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실제로 쓴 메모에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신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이메일 문제에 대한 이 코미 전 국장의 부적절한 대응 조처가 언급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맥케이브 전 부국장에게 전달했고 이걸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자신의 메모에 남겨놨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이런 메모를 남긴 이유가 뭡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로는요. 이 대화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국장을 해고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메모를 남겼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코미 당시 국장을 해고한 거에 아니라 클린턴 전국 국무장관 이메일 문제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둘러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미 전 국장 해고 문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고 코미 국장을 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 쪽에서도 이 맥케이브 메모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언론 보도로는 관련 메모를 맥케이브 전 부국장이 이미 특검 측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메모를 쓴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지 않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이 맥케이브 부국장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공식 은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맥케이브 전 부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맥케이브 메모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있는 연방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로젠스타인 부장관 메모를 받기 전에 이미 자신이 코미 국장을 해고하기로 마음 먹었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저희 맥케이브 메모에서 주인공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케이브 메모를 보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코미 국장 해고를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처가 되겠죠. 하지만 네. 코미 국장이 해고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출범시켜서 대통령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정보원을 써서 이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 쪽에서 이 FBI의 관련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요구에 응했는데 이걸 계기로 외부 압력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게 된 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죠. 그런데 이 세션스 장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러시아 외교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자 스스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션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션스 장관을 겨냥한 말을 했죠.
네.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 대신에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뽑았어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션스 장관 뽑은 걸 후회한다는 거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이 세션스 장관이 FBI를 지휘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좀 막아줄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스 장관이 상의 없이 이 수사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불만을 산 건데요. 그래서 이 세션스 장관 경질설이 자주 흘러나오는데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폭풍을 우려해서 세션스 장관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해서 어제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연준이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위원회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이른바 볼커룰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볼커룰은 금융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 볼커룰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 볼커룰로 불립니다.
예. 자, 12년 전에 세계 경제를 뒤흘렀던 이 금융 위기가 바로 이 금융 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파생 상품 같은 위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경제가 무너졌는데요.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으려고 이 볼커룰이 나왔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 볼커룰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등장을 했던 건데 이를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이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을 더 간결해진 항목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규정 적용 대상하고 방법이 너무 모호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서 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올해 새로 취임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일부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금융 규제가 필요하기는 한데 일부 항목이 너무 과하거나 이게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볼커룰 완화가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조처가 이 볼커룰의 근본 취지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볼커룰의 조문과 정신에 오히려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당연히 금융기관들 특히 이 대형 금융기관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처라고 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나 이 JP모건 같은 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는데요. 그 요구가 실현됐습니다.
예. 하지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소비자금융보호단체나 일부 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전과가 있는 이 금융기관들을 너무 믿는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볼커 전 의장은 이 규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조처가 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나왔군요.
네, 연방상무부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서 2.2%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보통 이 국내 총생산 GDP를 근거로 하는데 이 GDP라고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이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2.2%라면 애초 추정치보다 약간 떨어진 수치죠.
네, 이 지난달에 나왔던 첫 번째 발표에서는 2.3%였습니다. 그러니까 0.1% 포인트 하락한 거죠.
예.
참고로요,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였습니다.
예. 자,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증가에 그쳤는데요. 첫 번째 발표에서는 1.1%였습니다. 그럼 조금 줄어든 거죠.
네.
그 밖에 눈길을 끄는 항목이 바로 이 세후 기업 이익인데요. 이 세금을 제한 뒤에 기업 이익이 지난 1분기에 5.9%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세후 기업 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이 같은 결과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세금 감면 때문일까요?
네, 이 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법인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으니까 아마 그 영향이 컸을 겁니다.
예.
한편 연방 상무부는 이 지난 1분기 법인세 수입이 1,100억 달러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급여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항목인데 급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200억 달러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초 추정치보다는 31억 달러 더 나온 건데요. 이 상무부 측은 이 감세로 생긴 이익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그러니까 상여금으로 지급한 덕에 급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금 2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번 분기의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 2분기 들어서 초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합니다. 이 소비 지출, 기업 설비 투자 그리고 이 산업 생산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택 시장은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했지만 이 대규모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세금 감면안이 지난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이 조처가 경제 성장률을 견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대에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수정치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하늘의 저 별들이 우리를 이끌어 다시 만나게 할 거라고 노래하는 All of the Stars 들어보시죠.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sang a lullaby by the water side I knew if you were here I'd sing to you You're on the other side As the skyline splits in two Miles away from seeing you But I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I wonder do you see them too So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our horizons meet of the lights will lead into the night with me and I know these scars will bleed but both of our hearts bleed all of these stars will guide I can hear your heart on the radio it beats They're playing chasing cars and I thought of us Back to the time you were lying next to me I looked across and fell in love And so I took your hand back through lamplight streets and knew everything led back to you so can you see the stars over Amsterdam hear the song my heart is beating to so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I arrive See the stars from America.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거슈인의 생애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내드리는 순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 거슈인은 불과 18살 때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처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에 500곡 이상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네, 그 밖에 오페라도 작곡했고 피아노 곡과 오케스트라 곡도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노래들 중에는 처음에 뉴욕시의 극장에서 공연된 악극, 그러니까 뮤지컬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래가 많이 들어간 코미디물들이었는데요. 1920년대와 30년대에 미국에서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들이었죠.
네.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는 또 유명한 가수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슈인의 작품에도 많은 가수들이 선발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리악 대스타가 된 경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슈인의 뮤지컬 중에 걸 크레이지, 여자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슈인은 가수긴 한데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 에델 머만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뮤지컬에 기용을 했는데 이 거슈인은 에델만을 위한 곡을 써주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가 이 I Got Rhythm이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리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I got rhythm, I got music, I got my man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I got daisies in green pastures, I got my man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네, 이 뮤지컬의 등장으로 에델 머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박력 있는 목소리로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조지 거슈인이 악극과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노래들은 아직도 그때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노래들은 재즈에서 컨트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불려왔고 또 연주가 되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Someone to Watch Me, 나를 돌봐줄 사람입니다. 이 곡은 1926년 뮤지컬 OK를 위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근데 이 OK가 우리가 말하는 오케이, 예스, 뭐 이 오케이가 아니고
네.
오는 감탄사 오,
예.
K는 K-A-Y, 여자 이름이에요.
예.
이 거슈인이 사귀었던 작곡가인데 그 여자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네, 좋아하는 사이여서 그렇게 아마 곡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 윌리 넬슨이라는 가수가 노래하는 현대판 나를 돌봐줄 사람 잠깐 들어볼까요?
There is somebody I'm longing to see. I hope that she turns out to be someone who watched over me.
자, 지금 들으신 노래처럼 거슈인의 작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1920년대 미국에서는 사실 재즈도 본격적인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24년에 당시 재즈 음악가이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폴 휘트먼은 특별 음악회를 열어서 재즈가 본격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조지 거슈인도 그 음악회를 위한 곡을 쓰겠다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작곡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음악회까지는 뭐 날짜가 겨우 3주밖에 안 남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슈인의 천재성이 여기서 발휘가 되죠.
예.
이 거슈인은 바로 일에 착수를 했는데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인 제목이 그 유명한 랍소디 인 블루라는 것입니다.
네.
연주회에서는 랍소디 인 블루의 피아노 부분을 거슈인이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도 몇 명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 재즈가 음악이냐 했던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이들은 거시인의 음악을 듣고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이 미국 현대의 문화에 참된 소리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도 거시인이 연주한 랩소디 인 블루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구식 메케니컬 방식으로 녹음된 거시인의 피아노 연주를 재생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랩소디 인 블루는 조지 거시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장에 인쇄된 악보가 몇십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네.
거시윈은 재즈 음악이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사실에 자신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네, 거시윈의 음악 중에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듀보즈 헤이워드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인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서양 해안에 사는 미국 흑인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포기와 베스는 1935년에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페라가 전통적인 오페라나 뮤지컬과 크게 달랐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거시인은 비평가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았고 자기로서는 가장 좋은 음악이 그 오페라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음악 양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는데요. 즉, 대중문화의 바탕을 둔 오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52년에 공연한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노래 Summertime이라는 노래 들어보죠. 이 베스 역을 했던 리온타인 프라이스가 노래합니다.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거시인의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작품은 바로 파리의 미국인 An American in Paris입니다. 오케스트라곡 파리의 미국인은 오페라 포기와 베스, 오케스트라곡 랩소디 인 블루와 함께 거시인의 3대 걸작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곡은 1928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그보다 좀 후대에 녹음한 것으로 잠깐 들어보죠. 이 곡도 다른 여러 작품과 마찬가지로 영화에 사용이 되는데요. 파리의 미국인 뮤지컬 영화는 나중에 아카데미 상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거시윈은 193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뇌암을 발견한 지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그의 죽음을 첫머리 뉴스로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잃은 충격과 함께 그가 더 살았더라면 더 많은 명작들이 나왔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지 거시윈. 그의 작품은 수많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을 음악 속에서 살고 모든 것을 음악을 통해 표현했던 조지 거시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지난 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편지에서 나온 나머지 내용 알아볼까요?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Based on 무언가에 근거하여 란 뜻이고 inappropriate는 부적절한? 부적합한이란 뜻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를 봤을 때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지난 편에서 looking forward to가 나왔죠. 이번에는 ing 형태가 아니라 look forward to인데요. 과거나 현재가 아닌 someday, 미래에 언젠가 만나기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Hesitate는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학교나 회사 등 업무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알아두면 좋겠죠?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 부르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VOA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5월 31일 오늘 독일 나치의 전범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였습니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독재자 히틀러의 신복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피신합니다. 이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은신해 있는 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어 1962년 오늘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974년 5월 31일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엔의 중재 아래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이 휴전협정은 두 나라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8개월 전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이 마침내 그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 전 이집트와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즉각 반격에 나서자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유엔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1973년 12월 유엔과 미국, 소련의 중재 아래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모여 제4차 중동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74년 1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974년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마침내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겼던 골란고원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